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이 튀르키예 의회에 제출됐다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이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그동안 자국이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쿠르드 노동자당 등에 대한 스웨덴의 유화적 태도를 이유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을 미뤄왔습니다. 해당 비준안이 튀르키예 의회에서 언제 다뤄질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비준 관련 문서를 의회에 송부했다는 소식에 기쁘다면서 우리는 나토의 일원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튀르키예 의회의 신속한 단결을 기대한다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나토 동맹 전체를 더욱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핀란드는 지난 4월 가입을 완료했으며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26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왕 부장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이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개방적 소통 창구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양자 및 역내 국제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 증진, 이견에 대한 대응, 초국가적 도전 과제들에서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이번 워싱턴 방문 중 미국 고위층과 만나 중러 관계와 공동의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우닝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해하고 소통 및 대화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의 이번 방미는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오늘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고 한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군과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경 한국 강원도 속초에서 동쪽으로 약 11km 지점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이 해당 목선을 발견했습니다. 속초 해경은 수상한 배가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목선에 타고 있던 남성 1명과 여성 3명을 확인했고 해상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을 통해 이동 경로와 망명 의사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당 목선은 이날 오후 2시경 한국 양양 기사문항으로 예인됐습니다. 앞서 한국에서는 지난 5월에도 북한 어선 한 척이 서해 NLL을 넘어온 바 있으며 2019년 11월에는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이 배를 타고 망명을 시도하는 등 월선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어제 하루 사이 400개 넘는 하마스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타격에 대해 하마스의 테러 역량을 해체하기 위한 광범위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하마스 로켓 병력, 해안을 통한 침투에 쓰일 수 있는 하마스 지하갱도, 하마스 공작원용 지휘소와 이슬람 사원 내 공격무기 등이 그 타격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마스 대대급 지휘관 3명을 포함해 대원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하마스를 완전한 해체 상태로 만들길 원한다면서 공세를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외교부는 이날 가자지구의 여러 지역의 민가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120여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지난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이후 가자지구내 사망자는 5,087명, 부상자는 15,273명으로 집계됐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나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재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구름이 많고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최고는 13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동해상으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와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와 망명 의사의 진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을 통과해 한국으로 넘어와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한국 어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한국 군당국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속초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했습니다. 속초 해경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7.5m 길이의 나무로 만들어진 소형 고기잡이 배인 전마선으로 추정됐습니다. 해경은 이들 4명이 부두에 올라오기 전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해 오전 11시께 강원도 동해항을 거쳐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오후 2시께 양양 기사문항으로 이행됐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 목선과는 별개로 이른 새벽부터 NLL 인근에서 북한군 동향이 포착돼 동해상에 초계기와 함정을 파견해두었고 오전 5시 30분께 육군 감시 레이더로 문제의 어선을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전 6시 30분께 열상 감시 장비에 목선의 형상이 식별되고 7시 10분 해경에 어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문제의 배가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우리 해경과 공조하여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은 여자 3명, 남자 1명이고 한국 측에 망명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망명의사의 진정성과 탈북 동기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정보조사팀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의 성별과 관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 중이어서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망명자 여부가 정부합동조사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망명의사를 밝혔다가도 조사 과정에서 마음을 바꿔 북송을 원하는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엔 서해를 통해 북한 어선 한 척이 NLL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엔 북한 주민 2명이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망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첩보를 통해 이들이 북한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한국 측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을 들어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이들을 북송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면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는 이번에 온 북한 주민들이 망명을 한 것이라면 상당 기간 준비를 했을 것이라면서 탈북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탈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식의 정책을 추진하느냐는 당연히 탈북자 수가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강제 북송하는 정책은 안 하기 때문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모두 13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2명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2021년과 2022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와 중국 내 이동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입국자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다며 올해 들어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수가 증가한 이유로 북한의 국경 봉쇄가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중국 내 이동 제한이 풀린 것을 꼽았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구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난 심화 등으로 탈북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계속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동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탈북의 경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입국 탈북자 수가 1,000명 이상이던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나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0월에만 최소 8척의 선박이 이곳을 드나들었는데 컨테이너가 쌓이면 대형 선박이 들어와 싣고 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나진항 북한 전용 부두에서 최근 사흘 동안 선박 2척이 드나들면서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움직임이 반복됐습니다. VOA가 플래닛 랩스의 23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나진항의 이 부두에 약 120m 길이의 선박이 서 있는 모습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21일 이곳 부두에 컨테이너 더미가 쌓여 있는 모습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도했는데 이틀 만에 이번에는 선박이 정박해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앞서 이 부두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컨테이너 더미가 적재됐다가 이틀 뒤인 19일 선박이 정박해 컨테이너를 싣고 떠난 것이 확인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 바로 옆 중국 전용 부두에서도 컨테이너 더미가 쌓였다가 선박이 입항해 싣고 떠나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라진항에 있는 총 3개의 부두 중 중국이 사용권을 갖고 있는 가장 북쪽 부두에서 지난 21일과 22일 약 115m 길이의 선박이 정박했다가 떠난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BOA는 앞서 지난 16일과 17일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중국 전용 부두에서도 115m 길이의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의 대형 컨테이너 더미가 식별된다고 보도했는데 같은 길이의 선박이 약 나흘 뒤 입항해 물건을 싣고 출항한 것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북러 무기거래 장소로 지목된 북한 나진항에서 선박 입출항과 컨테이너 선적 등의 움직임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월 들어서는 이 같은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BOA가 위성사진을 통해 지난 8월 26일 이후 라진항의 대형 선박 출입을 분석한 결과 8월에는 북한 전용 항구에 선박 한 척만이 입항했고 9월에는 북한과 중국 전용 항구에 각각 한 척씩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들어서는 북한과 중국 전용 항구에 23일 현재까지 각각 4척씩 모두 8척의 선박이 드나들었고 모두 컨테이너 더미 포착 후 2-3일 내 선박 출현이라는 동일한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모두 무기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계속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BOA는 백악관에 이런 움직임에 대한 평가와 우려 등을 묻는 이메일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백악관은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이 지점에 적재된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1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무기거래 정황에 대한 백악관의 지적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재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해당 자금을 이스라엘 추가 공격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팀 스컷 상원 의원이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이전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다시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3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 17일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은행위로 회부됐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의원 26명과 민주당의 조맨친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이체될 수 있도록 했던 제재 면제 규정을 취소시킴으로써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해당 자금을 이스라엘 추가 공격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법안은 하마스는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인과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해왔다며 돈의 대체 가능한 특성을 고려할 때 소위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이란에 풀어준 자금이 향후 테러 공격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실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국제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즉시 제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스카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관련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 이후 이 불량 정권, 즉 이란은 테러 조직을 계속 지원하는 한 신뢰받을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이 지난 10일 해당 이란 자금을 재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원 법안 발의에는 10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맨친 상원 의원을 비롯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자금에 대한 재동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자금 조달과 관련해 우리 은행위가 테러 지원국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이란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법안 관련 논평 요청에 23일 오후 3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카타르로 보내진 자금 중 이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접근한 자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은 미 재무부의 감독을 받으며 식량과 의료품, 의료장비와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이란의 손에 절대 닿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에겐 이를 동결할 권리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에 있는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공군이 미한일 3국의 첫 연합 공중훈련 실시와 관련해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미한일 협력을 통해 이를 억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군이 20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 공군은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공보실은 23일 BOA에 관련 서면 질의에 이번 공중훈련은 연합전력의 지속적인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하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3국 관계의 강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국제협력은 영내 안정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결의를 반영한다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은 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 영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주둔 미군 또는 영내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해 한국과 양자, 미한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공보실은 또 이번 훈련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참가한 것에 대해서도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국제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B-52는 전 세계 모든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BOA에 지난 20일 인도태평양에서 B-52H 전폭기에 대한 3국 연합공군의 호위 비행훈련 실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제8 전투비행단 제80 전투비행대대 소속 미 F-16 전투기들이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와 한국공군 제11 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면서 영내 안정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공유된 가치와 결의를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한 공군, 미일 공군이 각각 한반도 혹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미한일 세 나라 공군이 함께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핵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도 훈련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한국 공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국방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3국의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한일 3국의 첫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B-52의 한반도 전개는 핵전쟁 도발을 걸어온 것이라고 반발하며 적측지역에 기어드는 전략자산들은 첫 소멸 대상이며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선군 정책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은 통치 및 자원 배분에서 군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살몬 보고관은 이날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상호 대화에서 북한이 선군 정책을 내세워 주민들을 극도로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국 언론을 시청하거나 당국을 비판하는 사람, 탈북하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나 반역자로 간주돼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국가가 통제하는 노동 시스템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해 군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며 북한은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하고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dditionally, the DPRK export labor overseas under forced labor conditions generating.
그러면서 군사비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식량과 의료, 식수, 유생과 같은 기본적 필수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때문에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로 인해 농업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제한됐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선군 정책으로 이미 저평가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여성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정치 참여를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inally, the militarization of the DPRK disproportionately affects women and girls. Women's already
살몬 보고관은 국경을 넘은 북한 여성들이 종종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북송된 여성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의 보고 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EU, 스위스 등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토머스 암브러스터 대사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표현, 평화적 집회, 결사, 종교 또는 신념, 이동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부정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자들이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과도한 자원을 소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 must acknowledg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occurring within its borders and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them.
이어 북한은 국경 내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 모니터 요원들에게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 문제는 세계 평화 및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족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계속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regime continues to squander scarce resources 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at the expense of its people. The freedom of expression.
이 대사는 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민간인과 국군 포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영국 측 대표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가해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영국은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대표는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대량 기아,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강제노동과 착취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 어느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engages in domestic and overseas forced labor and exploitation to generate revenue for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중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뤄진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의 불법 입국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라며 그들은 중국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Legal entrants are not refugees. They violate Chinese law and disrupt China's entry and exit management.
러시아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채택한 이들은 이 보고서를 이용해 북한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저해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라며 서방 국가들이 취한 공격적인 전술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은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상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특별 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먼 보고관은 각국 의견 총치 뒤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가 처벌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무관심은 선택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에이브라함 쿠퍼 의장과 프레드릭 데이비 부의장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국제 종교 자유법 제정 25주년을 맞아 미국 의사당 부서 건물인 러셀 빌딩에서 쿠퍼 위원장과 데이비 부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중국이 억류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 신자였다고 밝혔는데요. 쿠퍼 의장님은 어떤 점을 우려하십니까?
Well, as we know, North Korea doesn't countenance individuality. And it looks at anyone
북한은 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의심하고 국가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송환된 불쌍한 사람들은 최악의 인권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게임도 끝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로 인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골칫거리들을 넘기고 북한 지도부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는 것이죠. 중국에서 종교 탄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 부의장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The message is that one, they should cease and desist. They should not be doing that. But I think China's only going to listen to.
중국 정부가 이런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쿠퍼 의장이 지적했듯이 중국은 국제적 압력에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 같은 행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북송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국제사회에 여러분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여러분이 억압과 고문, 처형을 당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쿠퍼 의장님, 이번 대규모 북송 사태와 관련해 덧붙이실 말이 있으신가요?
You know, USERF can't really do this on their own. We can be an instigator, we can be an accelerant, but I think there's a sleeping giant.
국회 종교자유위원회가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미국과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잠자는 거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대변하는 560개 단체들의 연합인 세계교회협의회가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인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독교 신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교회들을 무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 부의장님, 세 명의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기의 선교사들이 길게는 10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고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죠.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Needless to say, North Korea is a closed system. It requires a undying faith and commitment to.
북한은 폐쇄적인 체제입니다. 정부, 통치 철학, 지도자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북한이 폐쇄적인 체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제 종교자유위원회의 임무는 종교적 수감자들이 겪는 곤경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 수감자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랭크 울프 양심수 프로그램을 설립했고 북한에 있는 양심수들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 종교적 수감자들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쿠퍼 의장님, 올해는 국제종교자유법이 제정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을 2001년부터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는데요. 국제종교자유법이 제정된 이후 북한의 종교자유가 개선됐습니까?
I wish I can say that it has. As far as I can see, that's not been the case. Quite the contrary.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극적으로 바꿔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들을 파괴하고 있죠. 북한도 중국이 종교단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과 중국 지도자들은 종교를 두려워하고 신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올가미를 더욱 단단하게 조였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 부의장님, 국제종교자유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북한 내 종교자유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First, we have to look for those points of leverage. And if we, giv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orth Korea, if there's a...
우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북중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근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취임했습니다. 우리는 터너 특사와 국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종교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다자간 노력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25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단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곳에서도 변화를 봤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볼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데이비 부의장님, 북한의 신앙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For the believers in North Korea, we stand with you. We will not abandon you. We will keep your case ever b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계속 제기할 것이며 모든 힘을 동원해 이 사태가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종교자유법 제정 25주년을 맞아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에이브라함 쿠퍼 위원장과 프레드릭 데이비 부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내 종교자유 실태와 대응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박해 문제를 지적하며 신앙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앨라바마주의 토미 튜버빌 의원은 23일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개최한 국제종교자유법 제정 25주년 기념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국제종교자유법은 우리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의 자유를 인식한 초당적 법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쿠바에서 이란, 북한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와 수많은 신앙인이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음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의회가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 권고합니다. 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무부는 2001년부터 22년 연속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한인단체 대표는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연금 등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인 용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3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 19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5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으로서 공식 효력이 생깁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칸 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해온 법안으로 상원에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브런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뒤 올해 다시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보훈부 장관이 한국과 상호 협정을 체결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들이 보훈부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 보훈부가 해당 한인들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한국이 환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타카노 의원은 상원의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미군과 함께 싸웠던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하원 양원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이미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히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카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전 참전 한인 미주총연합회의 어거스틴 하 회장은 23일 부여의 전화통화에서 미군 출신 참전 용사와 동일한 예우를 받음으로써 해당 한인들이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 베테랑으로서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료 혜택만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미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용사들이 미국을 위해서 싸웠던 동맹국 군사가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국민들한테 이런 예우를 해준 일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베트남 베테랑이라면 베트남 베테랑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해달라.
하 회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단체 회원들과 함께 백악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의회는 백악관과 한국 보훈부의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의회 뉴스 이존입니다.
탈북민 두 가족의 필사적인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23일 미국 내 600개 극장에서 개봉됐습니다. 제작진과 탈북민 주인공은 VOA에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목소리가 미국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필사적으로 탈출한 두 가족의 명함이 엇갈립니다.
우리 저기 북쪽에서 넘어온 아이 엄마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살아있대.
조모와 자녀, 손녀 등 3대가 함께 탈출한 노씨 가족은 12,000km가 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지나 그토록 바라던 자유의 땅, 한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헤어졌던 17살 아들을 북한에 데려오려던 한국의 어머니 이소연 씨의 꿈은 아들이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되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탈북민 두 가족의 북한 탈출과 애환, 그들을 구출하려는 탈북 목사의 노력을 생생하게 담은 다큐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23일 미국 내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됐습니다. 미국에서 탈북민을 소재로 한 다큐영화가 이렇게 많은 극장에서 개봉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매들린 개빈 감독은 VOA에 개봉 기간은 우선 24일까지 이틀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영화를 통해 미국 사회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Our hope is to have the widest audience see this film because I think that's what North Koreans need.
개빈 감독은 우리의 희망은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이라며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그들의 삶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이 만난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영 방송인 NPR과 경제전문지 포브스,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등 많은 매체도 이 영화의 개봉 소식과 함께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세계 독립영화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 올해의 관객상을 비롯해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러 영화란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연예 전문 매체인 버라이어티는 이달 초 비욘드 유토피아의 우드스톡 영화제 최우수 다큐상 소식을 전하며 차기 오스카상 다큐 부문 후보로 오르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영화의 공동 배급사이자 미 연예 콘텐츠 제공업체인 패덤 이벤트는 영화 개봉을 맞아 미국 내 최대 종교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10쪽 분량의 토론 가이드 홍보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집에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기도 제목, 탈북민들을 돕는 방법 등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시민단체인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미국시민연합도 이 영화 개봉을 맞아 24일 워싱턴 인근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단체 관람한 뒤 탈북민 소식을 미국 사회에 적극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23일 미국 내 600개 극장에서 개봉한 다큐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는 탈북민 엄마 이소연 씨의 눈물과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씨의 17살 아들 정청구는 엄마와 재회하기 위해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뒤 정치범 수용소인 14호 개천관리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과 싸우는 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 이 씨는 전 세계를 다니며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이소연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미국 백악관 앞 탈북민 이소연 씨가 제발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백악관과 시민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소연 씨는 뷰이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북한의 인권 문제는 미국 정부의 목소리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네. 사실은 미국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 인권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됐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걸 봤습니다.
이 씨는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영국으로 이동하며 현지 관리들과 시민사회단체, 싱크탱크,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씨가 이렇게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는 강행군을 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간절히 호소하는 배경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살 어린 아들 정청군을 뒤로 한 채 중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던 이 씨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정착한 뒤 그리운 아들과 재회를 시도합니다. 그러던 2019년 브로커를 통해 17살이 된 아들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엄마가 먼저 탈출을 하다 보니 아들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도 못 가고 군대도 못 가고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치과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씨는 아들을 한국에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아들을 중국으로 탈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 씨는 아들의 옷을 미리 사 차곡차곡 쌓아놓으며 함께 사는 날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청군을 돌보던 브로커를 시샘한 다른 중국인 브로커의 신고로 아들은 중국 공안에 체포되고 맙니다. 큰 충격에 빠진 이 씨는 한국 외교부 등의 문을 두드리며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중국 당국은 체포 넉 달 만인 2019년 12월 29일 정청군을 북송합니다.
사실 미성년자라서 바깥으로 내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더 보위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고문을 받았다. 그래서 허리도 부러졌고 갈비 나갔고 이런 소식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가족한테도 사실은 연락이 없고 그냥 감감무소식으로 애가 실종이 된 거예요.
이수연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브로커들을 통해 아들의 행방을 백방으로 물었고 결국 아들이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인 14호 개천관리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확인합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여군 출신인 이 씨가 한국에서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로 활동하며 북한 인권운동을 한 전력과 아들이 한국행을 기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아들을 관리소로 보낸 것입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와 탈북민들에 따르면 14호 관리소는 완전 통제구역으로 한번 들어가면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악명 높은 곳입니다. 이수연 씨에게 후회와 절망,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도 했습니다. 사실은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나라는 후회도 한번 해봤고 사실 미성년자 제 아들이 고문을 받아서 정말 뼈가 부서진 상태에서 어떠한 치료도 분명히 못 받았을 거고 수용소에 가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살도 안 된 그 아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기도도 많이 해봤고 저주도 해봤고 제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그냥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파트에서 내가 확 그냥 떨어져 버릴까?
몇 달을 거의 방에서만 집고한 끝에 이 씨는 생각을 달리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승리하는 길인가? 이렇게 내가 죽으면 너무 원통하지 않을까?
21세기에 나치 수용소의 그 이상의 복음과는 수용소에 갇혀있는 제 아들의 그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도 없다. 네, 그럴 바에는 북한의 이러한 인권 문제를 내가 지속적으로 알려서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김정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들과 같은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가 슬픔에 머물지 않고 북한 정권을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영감과 용기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어머니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네, 아마도 생때 같은 아들이 관광 갔다가 못 돌아왔으니 업장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죄 아닌 죄로. 실제 저도 우리 아들도 그렇죠. 엄마랑 살고 싶다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이수연 씨는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다큐영화로 만든 비안드 유토피아 홍보팀에 참가해 여러 국제영화제에 참석하며 아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엔 영화 촬영조차 후회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정말 가능하다면 러시아 푸틴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것처럼 김정은을, 독재자 김정은, 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만 있다면,
네.
또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네.
네, 저는 제가 활동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거,
네.
네, 싸워주는 것이 아마 우리 아들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연 씨는 김정은도 딸을 사랑해 자주 공개 석상에 데리고 나오지 않냐면서 그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모든 인민의 생명도 자녀들도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는 북한 체제와 탈북민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뿐 아니라 관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영화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또는 옆에서 가족하고 한 끼 밥을 먹으면서 내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네.
이러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씨는 지금도 차가운 수용소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지낼 아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청군을 향해 어떻게든 꼭 살아만 있어달라고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늘 아들을 생각하고 늘 아들을 그리워하고 늘 아들한테는 엄마라는 아들을 그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늘 그 하고 사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램이라면 고통스럽고 배도 고프고 아프고 찬바람 빗바람 막아줄 어떠한 것도 없겠지만은 그냥 사람만 있었다 하려고 늘 마음속으로는 그 바람 하나로 살고 있어서
예.
네, 그것만 우리 아들한테 잘 전해지면 꼭 살아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V뉴스 김영곤입니다.
영국 외무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최근 의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데 대한 VOA의 질의에 영국 정부는 북한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관행을 계속 부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당국에 망명신청자를 수용한 국가가 그들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머리카락이고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밀가루 수입량과 수입 금액도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또다시 가발과 속눈썹이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3일 공개한 9월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총 182톤에 달하는 가발과 수염, 눈썹 등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총 1,796만 달러치로 이 기간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2,779만 달러의 약 65%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수출을 크게 늘린 북한의 가발과 인조 속눈썹 제품은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전체 대중 수출품 중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9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머리카락입니다.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206톤, 2,146만 달러치의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을 수입했습니다. 중국에서 머리카락을 수입한 뒤 가발을 만들어 중국에 재수출한 여객어공, 주문자 생산 방식 형태의 무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대북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OEM 무역을 통해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손목시계, 속눈썹, 신발 등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OEM 무역은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 급감했다가 최근 들어 가발 제품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머리카락 다음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지난달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밀크와 크림 769만 달러어치, 밀가루 639만 달러어치, 대두유 571만 달러어치, 설탕 501만 달러어치, 단립종쌀 453만 달러어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밀가루는 전달보다 44.5% 증가한 639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8월엔 1,590톤가량을 수입했는데 9월엔 이보다 5,000톤가량 많은 15,330톤을 수입했습니다. 밀가루 수입량과 수익 금액은 모두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2억 1,653만 달러로 전월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월간 최대 교역액이자 코로나 사태 여파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2020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만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본격화 이전이 2016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준입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 UN이 공식 창설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전쟁인 2차 세계대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국제연합 UN은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1945년 4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열리게 되고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 등 50개 국가들은 UN 헌장을 작성하며 국제연합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45년 10월 24일 29개 나라 대표들이 UN 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 UN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UN은 여러 조직과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UN의 주요 조직으로는 6개 기관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UN 총회는 중추심의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각 회원국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모든 UN 회원국으로 구성된 UN 총회는 UN의 여러 조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UN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시작해 통상 1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UN 총회는 매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총회는 의장단의 주도 아래 UN의 기타 다른 조직의 운영과 예산을 결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조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는 일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UN 헌장에 규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가맹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UN의 160번째와 161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했습니다. 1964년 10월 24일 잠비아가 독립합니다. 1798년부터 포르투갈인들이 잠비아에 진출했고 후에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가 침략을 시작하면서 영국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독립운동을 벌여 1964년 10월 2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1972년 12월 신헌법을 제정하고 대외적으로 좌경 중립을 표방하며 1964년에 UN과 비동맹회의에 가입합니다. 1990년 일당 독재에 반대하는 야당, 복수정당제 민주주의 운동이 탄생해 1991년 10월 당수인 칠루바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의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